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려 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참된 비전이 무엇이라고 정의해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비전을 이용해서 이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해 비전이라는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인들도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좋은 도구가 되는 것, 혹은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준비되는 것, 대부분 일 중심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시겠습니까? 일 중심의 다른 말은 실은 결과 중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없으면 박수가 있거나 갈채가 있거나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말씀대로 가는데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어떤 일이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언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까? 자기가 정해둔 목표를 두고 매일매일을 살았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총리가 되기 위해 날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서 그 자리에 오른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며 그를 모델로 삼고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허락하시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매일 순종한 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이게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지가 거의 않습니다. 특별할 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향해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이상한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상징화시켜서 드러내어서 그 경고를 백성들에게 듣지 않게끔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정과 공동체와 분리시키셔서 당신의 일로 부르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전이 일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었을까요? 교회가, 선교단체가 성경을 수단삼아 자기의 일을 이루려는 중심이 이러한 양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것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가끔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살아야 돼. 가만히 듣고 보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참 악덕 고용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애초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게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 교제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당신과의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이 가치로움을 알고, 하나님이 가치롭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롭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그의 삶의 내용이 되고,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내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이 손과 발로 내려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므로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셉이 종살이를 하건, 요셉이 옥살이를 하건, 요셉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밝혔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생각이나 계산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했을 때 하나님의 형통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요셉보다 더 좋은 교사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우리 삶의 때로 진면 교사도 좋은 교사 역할을 하지만 반면 교사는 매우 탁월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면 교사가 주는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로 인해 깨닫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욕심에 둘러싸인 인생이 어떤 결과로 나아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추태를 부립니까? 자기 종에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눈짓하고 말로 유혹하고 행동으로 유혹하는, 그러나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지 못할 때 그녀는 자기의 불의함을 변호하기 위해 요셉을 모함합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를 모함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그녀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다는 것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 번씩 집사람이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뜻 그 문제에 대해서 아, 내가 그 문제를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곧바로 변명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제 모습을 주중에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계속 아프게 하더라고요. 여전히 하구나. 그것도 목사니까 이제 말씀을 이용해서 변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요셉에게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오늘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듣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훨씬 중요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은 구약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어려우셨다라는 것을 저는 요나서를 통해 확인한 바가 몇 번 있습니다. 주중에 수요성경 공부 때도 요나서를 잠시 언급했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맞아 배가 다 깨어지게 되어 이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선원들은 알지만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다가 그 선원들에 의해 깨어져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진노의 원인을 제비뽑기를 통해 찾자라는 그 일을 통해 요나가 제비를 뽑혔을 때 요나가 당당하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해?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 구절을 읽으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배우셨습니까?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징계,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선교를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요나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요. 요나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평행선을 이루며 가는 책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평행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그 산 언덕에 앉아서 보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 아닙니다. 선지자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 땅에 지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도 혹은 당근도 설득도 반복해서 하셔야 하는 가장 가슴 아픈 책이 요나서입니다. 선지자도 그러할진데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절대성을 상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선이 없는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부지기수로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우리 할 일 다 했고 나머지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창세기 37장에 시작하는 이 요셉 이야기는 아주 극소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별처럼 떠오르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사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행동과 말의 모습을 띕니다. 한동안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등장하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의 모습들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비추어지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말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문득 사도행전 7장 5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스테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들어 그를 쳤다.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거나 말거나 다들 자기 신념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것. 얼마나 많이 병들었으면 우리는 사실 죄가 날마다 먼지처럼 우리 삶에 내려앉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행사이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고쳐달라고 간구한 적은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음향이 아주 울려 퍼지고 사람들 모두가 울며 기도해야 함께 기도합니까? 그럼 그건 쇼죠. 우리 삶의 현 주소를 자각하고 날마다 내리는 이 먼지 같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 그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며 바뀌지 않는 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실존 아닙니까? 청년분들과 5천원 벌금을 가지고 이제 1년이 넘게 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든가 기도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맞추고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육체가 살이 찌거든요. 그죠? 이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것이 이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건강 혹은 이 생명을 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다이어트를 시도하죠. 다이어트는 실패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건강을 위해서 이게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를 쓰고 반복해서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다이어트를 위해 기를 쓰고 반복하며 애를 쓰고 계십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건 우리는 들어서 잘 알지만 우리는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영이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육도 그렇지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비대해집니다. 단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죠.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육체보다 훨씬 비대해져 있는 우리의 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중심,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듣고 보고 읽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갑니다. 그 덕분에 생각에 살이 찌고 사고관이 넓어지고 듣고 보고 읽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먹어야 할 말씀을 먹지 못하는 방해 요소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다른 것, 그것들로 인해 영이 채워져가고 비대해지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말씀의 절대성은 상실합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를 교계가 다루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들은 사랑을 외치면서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일전에 우리는 이 질문에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타 종교에 그렇게 배타적인 기독교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랑을 외치면서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한 걸음 진보했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WCC 운동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는 사실 이 WCC 운동이 얼마나 크게 번져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모든 나라들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마저 넓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몰락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느냐는 질문 앞에 영적으로 비대해진 많은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종교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영의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영의 다이어트에 실패한 목사님들 덕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까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어 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사랑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은 수천 수만 배는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오거든요. 어느 틈에 인본주의적 학문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들이 우리의 책상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성경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은 읽었지만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세상의 철학자들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들로 설교를 채우는 것을 보면요, 어떤 것들이 더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서재에 들어가면 유심하게 책들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설명하는 학문의 책들이 훨씬 서재에 가득 찬 걸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일전에 한번 에스라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상담을 나눌 때 에스라 교수님 방에 이 서재를 제가 유심하게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스라 교수님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다른 책이 아무것도 없네요. 굉장히 답답하게 사시네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해주셨어요. 성경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데 다른 것 읽어서 못하겠습니까? 라고요. 설교 때마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인용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영을 비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질문 앞에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들이 이미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자녀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해 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 틈엔가 우리의 눈과 귀를 잠시 깨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비대해졌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교인들이 합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거나 세상의 조언으로 인해 내 영이 비대해진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라든가요, 이건 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 주신 비전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이 너무나도 핵심적인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일이 시작되기 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그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으니까 여호수아는 응당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했죠? 아니라고 하죠. 나는 네 편도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 놀랬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신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밝히셨으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내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무장 해제를 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진 비전은 수단과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내내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해도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던 라합만을 살려주고 그 만을 선대하며 그 모든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헤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하네. 이 땅의 백성들을 왜 죽여?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신전에서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성행위를 합니다. 그들은 삶의 윤리를 잊어버렸고 그 성문화가 만연된 도시 가운데 가정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윤리가 바닥을 친 지 400년이 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신으로 영접한 이는 랍 한 명밖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긴 세월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이건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인간의 기본적 자세를 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면 이스라엘이 곧 이어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죠. 사실은 유목문화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문화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농경문화 안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노동력이 필요했고 농사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헤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정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요셉 가문이 루스라는 성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똑같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 아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를 살리고 그러나 요셉 족속들은 상대방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어요. 왜요? 신앙은 수단과 방법에 있었다고 했지만 이들은 결과만 그들의 핵심이었거든요. 이 성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상관없어요. 자기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같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리고성을 차지하였던 방법과 같은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여리고는 헤렘했지만 루스는 헤렘하지 않아서 또 하나의 루스가 태어났다라는 걸 밝히고 있다는 거죠. 요셉 지파는 헤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만족, 자기가 이루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이야기 같지만,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교회 같지만,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었거든요.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미 창세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옛 삶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다 였습니다. 두 가지 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죄인들을 치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됨을 밝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죄 가운데 싸워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교회가 죄로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벌써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민하고 죄로 인해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물론 한쪽 면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도 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강조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와도 됩니다.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성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때 이 지구상에서 도시의 성시화를 가장 먼저 이룬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칼빈이 이루었던 거죠. 칼빈이 뭐를 가지고 이루었죠? 죄와 싸웠습니다.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스위스 제네바가 한때 이 세상에서 유례 없이 성시화를 이루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라로 서섰습니다. 그런데 불과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스위스의 복음화 율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3%가 안 됩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3%가 안 되죠. 그것도 나이가 아주 많아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간다라는 표현을 해놨다. 97.7%인가가 기독교를 믿어요. 하나님의 사신도 믿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도 된대요. 교회가 죄와 타협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죄와 싸우는 역할을 잃어버려서 스위스 온 국민들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유럽에 온 교회들이 이 길을 걷고 있고 북미에 온 교회들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소망 없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고쳐져야 할 것이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잘라내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다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에도 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